안녕하십니까? 세계 각지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예배 방송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큰 폭풍우가 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파를 드시고 잠잠하라 할 때 모든 폭풍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로를 갈 때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파를 드시고 시련의 폭풍우와 고난의 파도를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감사하면서 우리 첫 번째 고난 내 영혼 편히 쉬는 것 하는 은혜스러운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파를 매일 의지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영원하신 능력 있는 팔은 온 우주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운행하시지만은 한 마리 참새나 또 걸음마 하는 아기까지 잘 자상하게 돌보시는 아주 친절한 팔이십니다. 우리 두 번째 찬미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하는 은혜스러운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안식일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이 거룩한 것처럼 저희를 오늘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아멘,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온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귀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대한 우리의 찬송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쉴새 없이 항상 흘러넘침을 느낍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택하신 귀한 백성들 있는 초소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특별하신 보호하심으로 지켜주시다가 이 거룩한 안식일에 다시 한번 주의 전으로 모으시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슬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으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늦은비 성령을 우리가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다 성령의 불로써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고 주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실 때가 가까웠고 중보자 없이 설 때가 가까웠사오니 우리의 욕기를 여미고 매일매일 우리의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칭의의 경험과 성화의 경험과 영광스러운 거룩함의 경험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 위에 축복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비에 새겨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는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온갖 가지의 가르침들이 많은 종류의 바람들이 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정착돼 있지 아니하면 흔들려 가기가 아주 쉬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들이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에만 의존하면 앞으로 결코 환난을 통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말씀에 의해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마에 인을 쳐주시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말씀에 의해서 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경험입니다.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홀로 서는 경험입니다. 지금부터 말씀으로 홀로 서서 확신을 가지는 영적인 경험이 없는데 이제 어떻게 그것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배도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타협한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하는 것이 감추인 만나입니다. 왜 만난데 감추인 만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만나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헐떡거릴 때 사람들이 기갈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식이 없어서 기갈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꼭 그러한 때입니다. 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설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내리워주시는 만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것도 말씀대로 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흡사한 모조품들이 많이 있는지 저는 어떤 데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볼 수 있을까? 이것을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알겠는가?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 부담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속삭이는 다른 영이 여러분 귀에 속삭여 있는 것과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구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경험을 하고 있어야 그것이 구분이 됩니다. 오 여러분들이시여 정말로 이 일은 중요합니다.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온전한처럼 온전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냐? 사랑의 마음을 품어라.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랑이 넘치고 남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맞는 거겠죠? 예? 너무 듣기 좋은 얘기죠? 그것을 잘 이렇게 써보세요. 또 감동적이에요, 또. 사랑을 얘기하는데 누가 감동을 안 받겠느냐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하는데 누가 마음 가운데, 예? 믿는 자가 감동적인 느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실 때 그것만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거는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불교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녹은 온전함을 이루었을 때 어떤 황홀경에서 지내면서 마음의 뜨거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꽉 차서 여기 사랑이 있다. 그런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매일의 생애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그는 매일매일 들어오는 시험과 유혹과 그의 생애 의무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승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데 우리가 간단하게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고 태어난 우리의 죄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고 태어난 우리의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다고 그렇게 로마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충동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과 우리의 교만과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본성적으로는 그것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유혹들은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본성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우리 타고난 본성의 충동에게 아첨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것을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원칙을 우리의 생애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루는 영적인 성화의 경험과 우리가 이루는 우리의 온전함의 경험은 우리의 승리의 경험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과 골수에 써주시는 하나님의 계명의 원칙대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턴 법칙에 의해서 우리의 유전 인자에 쓰여진 원칙 그 DNA의 코드처럼 우리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강제로 써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원하고 주 앞에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된 자가 거절하고 부인하고 또 튕기고 하다가 나중에 주 앞에 와서 온전히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법을 기록해 주신다고요. 그것이 주님의 손가락이요 주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런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성경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물론 우리의 계속적인 투쟁과 노력이 필요하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 계속 붙잡혀 있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주의 법을 기록하시고 주장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경험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싸워 이기려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의 투쟁을 거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타고난 본성 자체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승리의 경험은 아주 조용한 것입니다. 남의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은근하고 조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7절 이제 다시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참 이상하죠? 왜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을까요? 여러분, 흰 돌은 옛날 로마 시대에 승리한 장군이 돌아오면 로마 황제가 흰 돌을 주었는데 흰 돌은 어떤 의미에서 흰 돌로 만든 트로피였습니다. 그것을 주었는데 그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셉터, 이 홀, 좀 긴 막대기 있죠? 그런 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위에 독수리의 형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나라의 상징이 독수리니까. 그것은 승리자의 표시일 뿐더러 그것은 그 왕과 함께 나라를 다스린다, 함께 보좌해야 앉는다는 뜻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자에게 내가 흰 돌을 줄 것이다. 그런데 그 흰 돌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수 있는 이름이고 받는 사람만 인식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교회 14만 4천이 그들 이마에 받은 표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눈에 보이는 도장이 아니죠. 경험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이마에 기록된다? 그것은 자기만 아는 경험이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께 복종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록해 주시는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 이외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애환과 영적인 갈등과 그런 시련들을 통과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써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만 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감추인 만나를 주신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시대는 버가모 시대입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흰 말로 상징되었습니다. 일곱 인을 이야기할 때는 환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기고 또 이기더라 하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교회 시대는 붉은 말 시대로서 소모나 교회는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소모나라는 뜻은 모략, 향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나무의 껍데기에서 그것을 추출하는 것인데 그 모략나무는 말이죠. 예? Sycamore, 아니 Sycamore죠. Smyrna. 그 Smyrna라는 그 이 나무는 몽둥이로 때리면 때릴수록 향기가 바랍니다. 핍박받는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모나 교회는 많은 주의 종들이 순교당해 죽임을 당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에베소, 소모나,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시대는 많은 교부들이 등장하면서 이교의 철학과 헬라의 철학을 들여오고 우상 숭배를 은근히 들여와서 그 사상을 성경 가르침에 섞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타협의 시대였습니다. 배도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로마 교회에 잘못된 복음의 기초를 쌓은 시대였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만드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면에서 알레고리즘이 들어왔어요. 성경을 신비주의로 푸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비유로 푸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도 그거 비유지 실제 있던 이야기가 아니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인성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타협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복음이 완전히 다른 복음으로 바꿔치기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버가마 시대와 같습니다. 진리가 타협되고 교리가 뒤바꿈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무엇이 참 진리며 무엇이 참 하나님 말씀인지를 또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아니 자기가 교회 다니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들어왔다면 그런 책을 읽어왔다면 여러분이시여 사람들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오류가 들어오면 구분하기가 쉽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아, 우리가 사는 생애가 70, 80, 또 90년 살기 때문에 이 교회의 배도는 백 몇십 년이 훌쩍 지나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의 배도는 서서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배도의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감추었던 만나를 잡수셔야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아,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양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광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돌고 있을 때 주신 음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가 필요 없습니다. 만나가 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광야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싫다. 다른 음식을 달라.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메추라기 때를 보내셨죠. 그들이 너무 좋아서 이 무릎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막 날고 있는 메추라기들을 그들이 몽둥이를 들고 때려잡았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살아서 높이 하늘에서 날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 불러줘야 할 새들을 몽둥이로 때려잡았습니다. 왜요? 만나가 싫으니까. 자기들의 성미와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할 그런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에 기근이 있는 세상입니다. 자, 만나는 아침 일찍이 내렸습니다. 조용할 때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에서 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만나는 인간이 농사를 짓고 기경하여 생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만나는 하였습니다. 만나는 순결하고 거짓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만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둥그렇습니다. 여러분 둥글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리에 담이 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뭐가 나 있지 않습니다. 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 진리만이 그 속에 들어있는 만나입니다. 그 만나는 달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어떤 꿀송이보다 우리 입에 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좋고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오, 내가 이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앞으로 환난을 지날 때 내가 답할 말이 없겠지. 아니면 말씀을 먹으라고 하니까 읽으라고 하니까, 남이 공부하니까, 오, 교과 공부를 하니까, 가 아니고 내가 좋아서 달아서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에 내린 만나를 그날을 위해서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만나는 하루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틀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루 먹이를 이제 긁어 모은 다음에 이제 좀 내일은 좀 늦잠을 자자. 피곤하다. 그렇게 해서 이틀지를 모아드리면 그 다음날 분은 썩어서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만나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시되 그날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내일 받을 시험을 위해서 능력을 오늘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희가 성령 안에서 행하라.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걸으라. 걷는 것은 한보 한보 걷는 것입니다. 그 한보 한보 걸을 때 그것이 이제 합쳐져서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고 그의 생에 도전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동행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해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자식이 생겼을 때 도전이 더 많이 생기고 짜증이 더 많이 났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더 많이 생기고, 그렇죠? 생활의 필요가 더 많이 생기고, 세 번째 아이가 생겼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럴 때 그는 더 긴밀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감추인 만나는 왜 감추었냐 하면, 이 만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 만나를 항아리에 조금 담아서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보관해 두어라 그랬습니다. 법궤 안에는 두 돌비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비판이 있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으며, 거기에 세 번째 이 만나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마른 나무에서 싹이 났어요. 죽었던 우리가 생명을 얻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영적으로 새 사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경험을 하고 나면 우리가 무엇이 가능하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삶을 매일매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만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법궤 안에 두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도 아니고 동정심이 없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분부하시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거슬려서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취미와 우리의 성미와 우리의 죄의 본성과 우리의 충동에 좋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러한 유혹과 시험들을 우리에게 던져올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생명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감추인 만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감추인 만나가 필요합니다. 이 감추인 만나는 물론 이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 가르침, 그것도 반드시 그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어떤 몸으로 오셨고 어떤 생애를 사셨느냐, 우리가 그런 생애를 따라 살기가 가능하냐 가능치 아니하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승리하는 경험이 무엇이냐, 성령이 어떤 분이냐, 예? 이런 모든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만나는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경험을 아십니까? 우리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말씀을 조금 읽어보고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왜 검을 가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잘라서 치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쪼개내셔야 합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너희 속에 성령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산다고 어림도 없다. 말도 하지 말아라. 내가 위치한 곳은, 여러분 이건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위치한 곳은 마귀가 있는 곳이야. 세상에 이런 정죄가 또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정죄가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검을 드시고 좌우에 날선 이한 검을 드시고 심판하시는데 너희가 있는 곳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교회가 사탄이 있는 곳에 교회의 위치를 옮겼어요. 전도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교회가 수도를 옮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일어난 안디바, 이건 뭡니까? 안티파파입니다. 이것은 중세기의 교황의 출몰을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교황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뭐 나를 반대하는 이단들을 화형에 처한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황의 시작은 진리를 배도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십시오. 이미 사도 바울이 자기 때부터 이러한 인물, 이러한 사상들, 이러한 가르침들이 이미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라는 일은 나중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시대에 초기에 주의 말씀들이 타협해 나가는 때, 그때 이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교황권을 저항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 일에 너희들의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참된 백성들이 그때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여기에 인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때에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감추인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전쟁을 할 때 군량미가 있어야죠. 먹어야죠. 그렇죠? 이 전쟁엔 반드시 만나를 먹어야 승리한 교회입니다. 반드시 만나를 먹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아,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먹은 음식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우리 세포를 형성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오, 당근, 시금치, 쌀, 보리, 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 우리의 세포는 말이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세포가 아닙니다. 세포는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죽은 세포는 계속 나가고 이 세포는 계속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세포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피도 사실은 7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피가 공급되어야 되고 새로운 세포가 공급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죽은 사람이죠. 여러분 왜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세포를 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세포는 증가하고 성장하고 그렇죠? 퇴폐물을 내보내고 새로운 양식을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세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병이 난 세포는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 말해서 먹는 것으로 내 몸을 형성한다 그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먹는데 어떻게 올바른 사람이 되겠냐 말입니다. 어떻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오늘날 가르침들이 너무나 타협된 것으로 홍수 시대를 이루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하며 어떻게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전 요즘에 이 기도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금식 기도를 내가 며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르고 주님의 팔을 비튼 것이지.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 안 그러면 나 죽습니다. 마치 틴에이저 소녀가 나 저 남자와 결혼을 시켜주지 않으면 나 밥 안 먹어요 하고 벽장 속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는 것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채고 하나님께 조르는 식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들 가운데 대부분입니다. 저는 고소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개인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명상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의 기도들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서점에 넘쳐 흘러나는 책들 가운데 한 가지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제목이 또 뭔지 아세요? 응답받는 기도. 좋지. 응답을 받아야죠. 이왕 기도했는데 답변을 받아야지. 응답을 받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시여. 제가 한 가지 뉴스를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응답이 안 될 것입니다. 응답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응답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망하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같이 드리는 공동 기도들이 응답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기도는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드리는 기도는 가증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100% 응답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미 결정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소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이런 설교를 과거에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못 벌고 우리가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고 하는 일에는 사실 별 상관이 없으십니다.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건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건강하게 먹고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신 거 사실이죠. 제가 그것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목적을 위해서 합니까? 왜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요. 그 사람은 낫지 말고 죽어야 합니다. 그게 낫습니다. 왜 꾸역꾸역 살아서 더 죄를 더 많이 짓습니까? 더 남들을 왜 괴롭힙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성품이 이루어졌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더 살아야 합니다. 남들에게 감을 끼치고 주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병나서 주 앞에 기도하고 애쓰고 건강법칙과 천연치료를 하면서 애를 쓰다가 주님께서 낫게 주지 않으시면 주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더 속히 데려가시려고 하시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저 앞에 맡기십시오. 그것이 선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요즘에 어떤 책들은 말이죠. 아, 신비주의적인 책들이 나와요. 아, 사탄 숭배에 빠졌던 사람이 회개하고 교인 돼가지고, 예? 특별한 영적인 분별이 있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백불, 백발, 백중, 응답을 받는데 저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와, 처음엔 그럴듯해요. 근데 뭔가 석연치 않아 이상해요. 물론 저는 영문을 읽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잘 되어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큰 오류였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니 또 저러니 또 강병규가 또 죽을 사람이 또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죽다가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만약에 그 사람이 특수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 기도는 모든 기도든 다 응답된다. 그 사람이 중보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위에서 기도하는 아이들, 부모, 일가친척, 위에서 상담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 기도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위에서도 기도해줄 때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 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런 특수층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표본되어서 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줄로 착각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인물을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 기도가 다 응답되니까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기 삼각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계명을 지키라. 진실하라. 충성되라. 세상을 이겨라. 마귀를 이겨라. 영혼들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실제적인 명령을 하시는 분이지. 열심히 금식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뜻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모든 죄를 승리하고 예수의 품성을 닮아라.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런 얘기는 강조하지 않고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착착착착 이루어져. 그걸 보고 읽는 사람들은 야, 너무 감동적이다. 우리가 그렇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야지. 정신 빠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게 다 이루어진다면 죄의 결과가 어디 있어요? 세상 차라리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이 세상에 병이 왜 있으며 그런 사람은 또 왜 죽었나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죽지 말아야지 병나지 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있고 모든 기도가 응답된 그런 추앙받는 인물로 받들고 그것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도 없어요. 감추인 만나가 없으니까. 예? 예수님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시여, 제발 깨어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다 응답돼요. 저는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마지막 백성들을 모으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패도 하고 어떤 때는 힘이 없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행해나갈 때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없었던 것을 저는 기억해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 간구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것이 기도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뜻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이 유혹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입니까? 당연한 일이지. 여러분 만약에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어야 한다면 당자의 아들들은 없어야 합니다. 당자 같은 아들들은 다 집에 돌아와야지. 기도하는데 왜 안 돌아와? 어떤 데는 죽어도 안 돌아오대.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자가 협력을 안 하니까. 하나님도 돌아오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르는지. 이러한 면에서까지도 아주 은혜스럽게 써놓으면 거의 홀딱 빠져.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이시여,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 예?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또 이 한 절을 더 읽고 지나가야 되는데 안 읽었네요.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2장 15절을 안 읽었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러분, 니골라당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제가 영지주의는 설명하지 않죠. 여러분, 영지주의는 우리 현대말로 말해서 신신학입니다. 복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들에겐 내가 흰 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받는 자들만 안다. 그 자들에겐 내가 감추었던 만날 주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니골라당이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신신학의 가르침이 판을 치던 시대입니다. 지금이 꼭 그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과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하늘에서 찬송하는 14만 4천의 찬송 소리가 새 노래가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합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놀랍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성경에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자만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교회와 땅에 있는 교회를 통일하여서 화목하게 합치시는 그 주님의 역사. 이것은 영적인 역사죠. 뭐 갑자기 뭐 땅에 있는 교회를 번쩍 들어서 성천을 시키나? 그건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는 일이지. 그거 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거룩한 자들과 땅에 있는 의로운 자들을 연합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이하다. 여러분, 짐승의 표의 환란을 통과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 그렇게 기이합니까? 주의 백성들은 죽으라 죽으라 핍박과 환란을 통과해 왔는데, 큰 환란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무슨 찬송을 부르는가?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그들 개인 개인의 생활에서 이루어 주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여 이 하늘에 데려다가 세워주신 그 일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신비하고 기이해요.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한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일을 내 속에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잠깐 읽었습니다. 그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은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37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이들이 예수님께 이제 그들이 질문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조상들은 떡을 먹게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려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보면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께 나간다고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자들만 예수께 오네. 아무나 다 예수께 오는 것이 아니네요.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아무도 내어쫓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흔히들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주장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자연적인 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양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맛도 빛깔도 생김새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만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만나의 뜻. 만나, 우리가 만나 하지만 원래 히브리 말로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게 뭐야? 그게 만나예요. 그리고 나와서 만나? 그랬어요. 그래서 만나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베들레헴의 말구이에 누우셨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야? 만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였어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이게 만나를 내셨으나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떡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취해서 먹어보지 아니한 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감추인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마른 막대기가 꽃을 핀 사람만 진실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 된 자만 먹을 수 있는 만나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죄악 세상에서 자기의 본성의 충동대로 살아보다가 지긋지긋해서 이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 내 육신과 세상의 정욕에서 나를 구속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새로 만들어버리시지 뜯어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주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감추인 만남이다.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 야, 율법주의지. 꼬장꼬장하고 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예?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사랑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와, 감동적이다. 그런 감동을 전하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계명을 지키려고 해. 이것이 혼돈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왜 계명을 강조하는가? 계명을 왜 사모하는가? 여러분, 성경 시편 119편에 그렇게 바울은 구구절절히 계명을 사모했습니까? 그는 구구절절히 나는 주의 계명을 사랑한다고 했고 나는 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으며 내가 나를 죄에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의 계명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소리지르며 그렇게 계명을 그렇게 긴 장에 기록하였는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장을 할애해서 그는 왜 계명에 대해서 말했는가 하면 그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주님의 기름을 부음 받았던 그런 의로운 목동이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세상 사리를 지내면서 할 수 없이 다른 나라와 화친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이런 딸 저런 딸 이런 공주들을 첩으로 삼아야 했으며 또 정치하기 위해서 타협해야 했으며 여러 가지 환경을 지나면서 그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는 성공한 전쟁에 이긴 영토를 확장한 왕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고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뇌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 중인 왕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나를 나에게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나의 투쟁에서 이기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주의 율법, 주님의 원칙, 주님의 계명, 주님의 품성, 이것을 마음에 둬야 되겠더라고요. 그대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예? 어떤 뭐 신비스러운 힘이 뭐 귀신처럼 우우우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해주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 원칙을 항상 바라보며 그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것이에요. 그 법도대로 살려고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항상 주님의 원칙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법에 어긋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해요. 거기에 반대하는 자기의 본성의 충동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끌어안아서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걸 가지고 율법주의래, 바리새주의래, 이교의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환상과 이상한 감정주의에 빠지면 되는 것처럼. 아닙니다. 실제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내 체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나의 육신 속에 있는 나의 품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예수님을 받아 먹어, 예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먹으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나의 양식이 되어 내 속에 있는 세포를 바꿔야 합니다. 내 속에 깔려있는 DNA의 코드, 우리가 타고난 성질과 우리가 배양해서 얻어놓은 죄의 습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원칙이 내 속에 심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먹으면,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내가 너에게 한 말이 곧 생명이요 영이라,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보여요. 피 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고 정치사가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우하시는, 인간을 대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속들이 깔려 있어요. 할 수 없이 인간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자비로심과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그러나 인간을 살게 하시며 또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 왕까지, 어떤 이방인 왕보다 더 악했던 므낫세 왕까지 굴복시키고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나예요. 그런데 이 다윗처럼 정말 애써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펴야 돼요. 예? 뭐 내가 뭐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뒤적거리다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얻어야 돼 딱 해서 눈 감고 성경을 딱 펼쳐서 눈에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성경절이 주님의 뜻이다 이래서 성경 찾는 사람들 말고, 정말 원해서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해서 말씀을 찾으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48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 갈라디아 2장 20절이 이 말씀이네요. 더 이상 내가 살 때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한 번은 말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런 얘기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하니까 한 아이가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집사람들이 지하실에 있는 모양이네요. 그 아이의 대답이 옳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받고 태어난 깔려있는 자기의 욕심, 정욕, 이기심,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육체가 소리지르는 충동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많은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조그만 빚을 져보세요. 빚을 먼저 갚아야 그 다음에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죠. 그렇죠? 또 다른 얘기를 뭐 예를 들을 게 참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좀 가슴이 아플까 봐 그만 얘기하죠. 우리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그 다음에 주님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래요. 네? 눈앞에 놓여있는 도전들과 어려움들이 주님을 필요해서 감추인 만나를 먹어야 할 필요를 묵살해버려요. 참 우리는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우린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게 안 된다고 난리 난리를 하고 때를 쓰고 말이죠. 눈물 흘리고 금식기도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포기하세요. 체념하세요. 우린 곧 다 죽어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세요. 조금 있으면요. 모든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도 그때 가서는 쓸데없는 일에 내가 시간 다 보냈네 그렇게 느끼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을 하고 먹어야 할 것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너희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 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중언부언 많이 하셨습니까? 수리수리 마수리 관세음보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주문 외우는 그런 형식의 여러분 중언 부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생에서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들 그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얼마나 주님을 조르고 기도하셨어요. 똑같은 기도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지난달에도 했고 이번 달에도 했고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그거 중언부언 아니면 무엇이 중언부언입니까? 제가 너무 냉정한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주 앞에 그 일을 위해서 매진하면 주님께서 그 이외의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할 것이라. 그것은 약속이 아닙니까 여러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우리가 욕심이 많아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죠. 자식들이 집을 나갔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 집 나간 자식이 한두 명이에요? 남편이 나와 이혼하자고 한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하늘 가면 그거는 다 잊혀지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냉정합니까? 여러분, 허상에서 깨어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생활을 이루고 성공적인 사람들하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영원히 사십시오. 하늘에 가면 새 가족이 생깁니다. 하늘에 가면 예?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너무나 엄청난 보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고 애지중지하며 아등바등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너무 냉정하게 느끼시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탈피하십시오. 세상의 소원에서 탈피하십시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우린 참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이제 끝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먹는다. 자, 제가 이거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어떻게 영접해? 요즘에요 교회에 이런 가르침이 모든 대학 학교들에 쫙 퍼져서 그것이 교과서가 되어서 퍼져나갔습니다. 온 세상에 미국에서부터 그게 뭔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많이 들어왔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그것을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형성이라고 할까. 내 속에 영을 형성한 말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강신술입니다. 오순절 파에서 들여온 초월명상법을 기독교화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온 세상에 퍼지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물론이죠.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만날 만든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교회에 가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올리래. 예수님을 떠올리래요. 주님께서 이런 요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아, 좋은 얘기지. 다 좋은 얘기, 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하다가 특별히 교회 가서는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 내 명상하고 상상의 날개를 펴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코가 어떻게 생겼고 눈이 어떻게 생겼고 수염이 어떻게 생겼고 내가 그 예수님의 형상이 내 눈에 떠오를 때까지 그때 계속 명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 대화하라. 야,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그 예수와 대화하래. 예수의 모든 말씀은 영감의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예수와 대화를 해? 성경 말씀과 영감의 말씀을 제쳐놓고 무슨 내가 떠올리고 상상한 예수와 대화를 해요? 이만큼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죠. 늦은 비 성령이 없죠. 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 무엇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속에 버무려져 있는 예수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남들을 취급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내 스스로 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사상과 예수의 품속으로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납니다. 감추인 만나고 너희가 나를 먹이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광야 시대에 내려온 그 만나는 나를 상징했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영감의 글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참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 배도의 시대에 예? 이 배도의 시대에 안디바가 되십시오. 니골라 당과 전쟁하여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진리를 이해하고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백말 타고 흰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의 다리에는 이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감추인 만나를 먹는 자는 그 먹는 자만 알아요. 예수님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에요.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예요. 그거 다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충성과 진실이세요. 변치 않아요. 한번 이해한 예수님 안에서의 온전한 진리는 그대로 감소하고 그것을 유지해요. 여러분이세요. 매일매일 감추인 만나. 영적으로 여러분을 살게 하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고 죄와 세상과 분리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그 만나를 잡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원칙과 성령의 은혜로 채우세요. 그것은 실제적인 경험이지 환상의 경험이 아니요. 금식기도 하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원칙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이 주의 명령과 뜻이 내 속에 있는 것과 상충되고 내가 내 본성적으로 원치 아니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뛰어넘으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감추인 만나를 먹고 건강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이 분요할 뿐더러 너무나 타협되어 있고 혼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라 먹는 자 이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새 이름을 받는 자 이외에는 알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로 도와주셔서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